민수기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지난번 금요일에 살펴본 우리 15장 1절에서 31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15장 말씀은 위치가 그 앞에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죄악이 나오고 그 뒤에도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죄악이 따라오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어떤 지침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제사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즉 예배에 대한 지침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내용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피 흘리는 제사에 대한 지침을 주시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는 지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피 흘리는 제사가 주로 이 메인 offering 그 주된 제사였죠.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죠? 피 흘리는 제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항상 있어야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항상 계속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피 흘림의 제사가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며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민수기 15장 28절에도 보면은요, 그 앞에 28절에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하게 해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으로 오면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자가 있음을 알려주세요. 아니 제사 자체를 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자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가 나와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뜻은 적극적으로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0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자,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는데 그게 여호와를 회방하는 거래요.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쳐질 거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짐짓 무엇을 행하면. 이게 옛날 한국말이라서 이게 번역이 지금 이 올바른 번역이 참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짐짓 무엇을 행하면이라는 것은 짐짓 죄를 지으면이라는 뜻이고요. 짐짓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 베아들라마라는 단어인데 원뜻은 손을 높이 쳐든다는 뜻이에요. 의역을 하면 to be exalted, 즉 극한 교만으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극한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극히 교만하여 고의적으로 회개함 없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없어요. 이게 누구를 닮은 모습일까요? 짐짓, 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손을 쳐들며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늘 회방하고 있는 사단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ut off, 잘려져 나간다는 소리죠.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잘려져 나간다, 쫓겨난다, 버림을 당한다, 죽음을 당한다,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죄는 속죄를 위한 제사도 없이 바로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죠? 광야 교회로 불렀어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 안에서 극히 고의적으로 교만한 죄를 범하는 자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그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순결함을 유지하게 하여 더욱 하나님의 왕국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극히 고의적으로 교만한 죄를 짓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깨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로 여기셔서 그들을 죽음으로 끊쳐내시고 출교시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의 치리의 본질과 다르지 않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이런 구절을 가보면 교회 안에 사단의 백성이 들어와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졌을 때 결국에 교회가 그를 치리하여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끊쳐내는 거예요. 출교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내어주라고 하시죠? 사단에게 내어주라. 사단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게 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우리의 구원과 연결해서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구약처럼 실제로 죽임을 당하면서 출교하는 일은 없죠. 그렇지만 교회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경우에는 출교라는 것을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과 하나됨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이어오는 32절에서 36절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교만한 죄를 범하여 죄사함을 위한 제사도 없이 언약 백성 가운데서 끊쳐져 나가는 한 죄인이 나와요. 정말 사단을 닮은 교만한 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자의 한 예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큰 교만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며 대적하며, 예,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여 이거는 죄사함의 그 제사도 드릴 수 없이 바로 끊쳐져야 되는 자의 예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자가 나와야 맞을까요? 정말 시대의 살인마 같은 극악 무도한 자, 그냥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하고 타락하고 타락해서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자의 모습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자가 나오나요? 3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극한 교만으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회방하여 마땅히 죽고 끊쳐져야 할 자의 예로, 즉 출교를 당해야 할 죄인으로 어떤 자가 나오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자가 나와요. 그것도 안식일에 무슨 엄청난 큰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나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즉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입니다. 나무하는 거 죄인가요? 나무하는 게 죄인가요? 나무하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나머지 6일 동안에는 열심히 나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에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죄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라 안식일의 계명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회개함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다른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한 고의적인 죄로 여기시고 바로 끊쳐내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 구원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 모여 있었죠? 이 민수기가 있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모였죠.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4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지침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날에는 모든 세상 일에서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요. 그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죽음과 끊쳐짐의 형벌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의 규례가 좀 다른 계명하고 이 정도에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살고 죽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변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 것과 관계가 있는 계명이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 안식일의 지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겠죠. 피치 못해. 뭐 이런 것이 아니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죄에 비해 이게 무슨 끊쳐질 만한 큰 죄냐. 그러나 그가 오히려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회개함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를 본 백성들이 그를 잡아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데리고 와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35절에서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율법대로 하십니다.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온 회중으로 하여금 안식일에 나무한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게 하십니다. 이로써 온 백성들의 경계를 삼으시는 거죠. 그런데 왜 진 밖에서 죽어야 되죠? 이스라엘의 그 진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진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언약 백성된 것에서 끊쳐지는 cut off, 잘려져 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짐짓 무엇을 행하여 여호와를 회망한 죄를 짓는 자의 예로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자가 나오고요. 그 어떤 제사로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바로 돌로 쳐서 죽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도덕적이고 이런 것들은 판단을 잘 하는데 안식일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죠. 그날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그들은 무슨 그게 죄고 아니고 따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죄입니다. 사실 살인죄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뭐 실수로 살인한 경우 뭐 이런 경우 아주 계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피성이라는 것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안식일의 계명에는 그러한 예외조항도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주의를 지킬 때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게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보면 더욱 엄격하게 이 계명을 좀 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엇보다 먼저 이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갈 때까지 이 땅의 질서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표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 7일간의 패턴이 존재하는 한은 안식일을 꼭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리고 이어는 16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합당한 이유 없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 이 날을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깬 증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언약 백성된 것에서 잘려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라는 증거로 삼으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의 본질은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지금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머지 6일과 똑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 누구죠? 이 세상 죄인들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와보면 이 세상과 우리 모여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하나님 백성들하고 철저히 구별이 되잖아요. 그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표라는 거죠. 증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모든 십계명의 요구조차도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성취해 주셨죠. 그래서 율법이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끊쳐져 나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된 것에서 끊쳐져 나가는 그런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이 안식일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안식일의 규례에 대한 본질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6일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하기 위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떠나 그것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교만하여져 나머지 6일과 전혀 다름없이 그날을 보내려고 하고 그날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죄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가 다뤄야 될 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교인의 죄. 교회가 다릅니다. 왜? 우리 믿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증거가 이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이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는 지키지 못하죠. 그래도 최소한 이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만큼은 가지고 있어야죠. 물론 이제는 구약과 다른 것이 있죠. 율법의 행위로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죽을까봐 지키는 건 아니죠. 이제는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저 심판받을까봐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천국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천국의 현실을 믿음으로 증거하며 기쁘게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주일을 지키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또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일에 세상 일을 하는 자의 죄를 다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된 것에서 cut off, 끊쳐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중대함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더욱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오는 37절에서 41절을 보시면은요. 그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늘 잊지 않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지침을 주세요. 어떤 지침인지 거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에 술을 달게 하신 겁니다. 술이라는 게 뭐죠? 이게 또 옛날 말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니죠. 옷 장식이에요. 그렇죠?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을 보면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이 아프리카지만 그거는 우리 그 선교사님이 왔을 때 이렇게 옷이 네모나게 돼서 이렇게 하고 한번 둘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겉옷도 그와 비슷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내 모서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 귀에, 귀라 그러죠. 그 모서리에 장식을 달아서 청색 끈과 함께 달려있게 한 거예요. 이 술이라는 것은 꽃 모양의 장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끈을, 청색 끈을 하여서 같이 달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왜 이 술을 달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라는 목적으로 이런 지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겉옷을 입을 때마다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입은 겉옷을 볼 때마다 거기 달려있는 꽃장식의 술을 보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예배와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22장 12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새로운 그 언약 세대에게도 같은 권면을 주세요. 너희가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옛 언약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교만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쳐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죄를 짓더라도 다시 그 술을 보며 회개하고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시며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큰 사건, 그렇죠? 짐짓 죄를 짓고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자, 또 옷에 술을 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침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극히 교만하여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언약 백성된 것에서 끊쳐지게 하셨는데 그것이 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니 지금도 누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짓는 죄의 모습을 보면 알고도 죄를 범합니다.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아니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너무나 교만하여져서 철저히 하나님 무시하고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의 정욕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그 짐짓 죄를 범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와 같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예, 찾으셨어요? 18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라고 고백하세요? 선을 아는데, 즉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악을 행한다. 이것이 자기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그러한 죄에서 떠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에게서 끊쳐져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짐짓 죄를 지어 너무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끊쳐져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들은 다 날 때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높이 쳐들고 극한 교만 가운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적했느냐?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죽이고 산 겁니다. 누구를 닮은 모습이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단을 닮은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크고 작게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끊쳐져야 하는 그 죄인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소망 없고 공고한 죄인이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져야 마땅한 죄인들임을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에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와 종들에게 명하신 게 하나 있었죠. 언약을 맺으시면서. 뭘 받게 하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할례는 cut off, 잘려져 나가는 언약 심판의 표예요.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깬 죄인들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끊쳐져 나가야 함을 할례의 표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끊쳐져 나가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받은 백성들이 그래서 이 표를 받고 이제 하나님 언약에서 끊쳐져 나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더 잘 순종하며 살아갔을까요? 자기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할례가 어떤 도구로 바뀌어버리죠? 자기들을 자랑하는 도구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들은 할례받은 백성이라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 오히려 자기들을 자랑하게 하는 표가 되어버려요, 할례가.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단 끝에 청색실을 더한 수를 만들어 달아서 그것을 늘 쳐다보면서 이 자기들은 죄인이요 더욱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쳐지지 않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잘 지키고 순종하며 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갔을까요? 이 옷단 끝에 매단 술도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겠어요? 23장 5절에서 7절.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옷술이 어떻게 변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겉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했는데 더 크게 하고 더 화려하게 하고 달고 다니며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밖에 모든 율법도 다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할례도, 옷단의 술도, 율법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없고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계시면서 왜 옷단의 술 또는 율법 또는 할례의 지침을 주시는 건가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런 지침들을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들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인정하게 하시려고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히려 그들은 다 하나님 백성된 것에서 끊쳐져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속죄제물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오실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오로지 소망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하여 오직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라고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그 율법의 정죄, 옷단 술, 그리고 할례까지도 다 오실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옷단 술의 장식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항상 생각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자를 보내주실 나를 간절히 열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에게서 잘려져 나가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잘려져 나가실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어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의 백성들의 자리에서 완전히 성취하여 주실 나를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구약의 모든 율법에 모든 지침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보여지죠. Cut off,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쳐져 나가는 사건. 또 하나는 옷단 귀에 술을 달아 언약의 표로 주신 이 두 사건. 이 두 사건이 온전하게 성취되어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끊쳐져 나감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표를 주신 그 사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마치 극히 교만하여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며 죄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 죄인처럼 하나님에게서 끊쳐지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죄제물로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잘려져 나가신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끊쳐지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에게서 끊쳐지지 않아도 되고 바로 그 십자가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고백한 후에 곧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24절부터 8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 이 죄인들이 결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요구 두 가지예요. 죄인을 정죄하는 요구. 두 번째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요구.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요. 할례요. 옷단수를 통해 주신 언약의 표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잘 순종하게 하는 더욱 확실한 표를 이제는 누가 주시느냐? 율법이 아니라 옷단술이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것도 그저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새겨주셨을까요?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의 율법을 새겨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성령과 복음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옷단 귀에 매달게 하신 술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39절에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제는 이 술이 아니라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성령님이 십자가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천국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떼는 즉시 우리의 삶이 죄와 싸울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가느냐. 십자가 복음을 떠나 다시 육체의 자랑과 교만과 세상 욕심을 찾아가려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써 활짝 열어놓으신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옷수를 크게 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종과 같이 낮아져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지침이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은혜로 더욱 죄와 싸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 가장 큰 목적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은혜 깨닫고 발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를 자랑하던 것에서 떠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함을 우리 형제 사랑함으로 나타내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 잘 따라가고 그리하여 천국 영광에 다 이르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